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다 보니까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7월 달이 시작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벌써 살았습니다. 절반을 이제 살고 새로운 절반을 내다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사회와 이 세계가 정말 가지고 살았던 주요 정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정서는 우울과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과 불안이 무척 많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러하였죠. 정말로 그 정치적인 혼돈이 극에 달하였고 또한 국민들은 반반씩 나눠서 극한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아주 높은 사회입니다. 그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사회가 분단사회 이념으로 나눠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한국 하면은 과도한 업무량 이런 것으로 또한 유명하죠. 해야 될 일이 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 승자 독식에 치열한 경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는 곳이 찾기 드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따라오죠. 어떤 것들이 따라옵니까? 스트레스. 네. 의사 선생님들 진료 받으러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말로 없어질 게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고요. 또 스트레스 지수와 함께 또 높은 지수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우울과 불안지수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우울지수와 불안지수가 높은 사회입니다. 며칠 전에 나온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우울의 경험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황장애 지수, 공황장애 발생 빈도수는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1.7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6년 사이 거의 2배나 공황장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 보고서를 보다가 특별히 어떤 한 대목에 제 눈이 꽂혔는데 그 부분 어떤 거냐면 강남 3구에 사는 9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우울지수와 불안지수가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2배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지나친 조기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막 6살, 7살 그런 애들이 막 학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러한 것은 그 아이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조기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삶을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조기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많이 아픕니다. 집단적인 치료와 국가적인 차원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눈을 들어 세계를 둘러보아도 세계의 상황 또한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국제사회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전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직접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또 그 전쟁의 용병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또 물자 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 합치면 전 세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수십 개국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요. 또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직접 전쟁을 벌이거나 전쟁을 지원하거나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자꾸 내놓고 있죠. 그렇게 늘어나는 전쟁과 자국 중심주의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그 불안지수와 우울지수를 체크할 수 있고 또 그 공황장애 빈도수를 체크할 수 있다면 그 숫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몇 곱절로 늘었을 것입니다. 세계 또한 지금 아픕니다. 세계도 세계적 차원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 갈등과 치열한 경쟁과 전쟁과 자국중심주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울과 불안 이 모두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시작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러니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우울과 불안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조금도 우울하지 않고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데요.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제가 이따 오후에 특강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울과 어느 정도의 불안을 우리는 다 갖고 살지요. 근데 문제는 다 그렇게 우리가 우울과 불안에 취약하다는 걸 알면서 서로의 우울과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서로의 우울과 불안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이고 이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그 우울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별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장면이 그려지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고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표현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냥 문을 잠고 있었다가 아니라 문을 모두 잠고 있었다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불안이 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조그마한 방에 갇혀 지내게 만든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뿐만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에게 많은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절망감. 그리고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서 오는 슬픔. 또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과 슬픔과 불안 속에 제자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서 문을 걸어잠고 지냈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방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길. 그리고는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못자국 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당신을 새롭게 알아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상황상 이게 제자들에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제자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절망과 슬픔과 불안 때문에 방문도 걸어지 않고 마음의 문도 잠근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럴 힘이 없는 것 아셨을 겁니다. 제자들의 그때 모습은 겁먹은 패잔병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큰 불안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폭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난무하였고 지금보다 훨씬 죽음이 일상화된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그때 그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떠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보셔도 제자들 안에는 그러한 힘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 자체가 성령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창세기의 천지창조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덩이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으로 그 흙덩이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절망과 슬픔과 불안에 잠식당한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또한 절망과 불안에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숨 쉬라는 겁니다. 이제 진흙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숨은 제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셨고 제자들은 정말 새로운 숨을 쉬게 되었고 다쳤던 방에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나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숨과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제자들에게 가 닿았던 예수님의 숨과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숨을 받아서 우리들도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들도 죽음에서 일어나 그 우울과 불안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안부를 두 번 물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은 죽음의 아픔을 겪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죽음의 상처를 안고 계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위급한 상황이 나오자, 위급한 상황을 만나자 스승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그러한 절망과 슬픔과 불안의 상황을 만나서 정말 방에 갇힌 사람들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곤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지신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정말 괜찮니? 너희들 정말 평안하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보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셨던 분입니다.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죽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절망과 슬픔과 불안한 상황을 만나서 자기 마음의 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아건 그 사람에게 찾아 들어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사랑입니다. 폐잔병처럼, 겁먹은 폐잔병처럼 쓰러진 자를 찾아가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그로 하여금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우울과 불안으로 그러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에 숨을 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갈 것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폐잔병처럼 쓰러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으로 일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볼 때인데 저 청파에서 지금 23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아주 익숙한 자리인데 갑자기 숨이 예전처럼 편치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편치가 않은 거예요. 숨이 좀 깝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주중에 또 저를 가만히 보니까 그 갑갑함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갑갑함을 느끼면서 제 안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좀 깊은 숨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로운 숨을 쉬면 좋겠다. 그리고 평안한 숨을 쉬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참 우연히도 김기성 목사님께서, 김 목사, 그땐 제가 청파에서 20년 근속했을 때거든요. 청파에서 20년 근속했으니까 30일 어디 해외여행 좀 다녀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한 감에 없어져. 예.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였죠. 예,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짜서 가게 된 여행이 산티아고 순례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800km 길을 걸으면서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몇 가지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숨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깊은 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유로운 숨을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평안한 숨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발전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기쁨의 주인이 되시고 자유의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숨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당신의 숨을 주십시오. 당신의 숨을 저에게 주신다면 그 숨은 저만의 숨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이들의 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 새롭게 안 게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그것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 자체도 저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줬지만 거기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은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선뜻 먼저 찾아가 꼭 그렇게 물어요. 괜찮으세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걷다가 그 중에 하나 누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무거운 배낭 한 10kg 되거든요. 그럼 자기 배낭 10kg, 그 사람 배낭 10kg, 한 20kg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걷다 보면 필수품인 이 스틱, 지팡이도 그를 위해서 내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의약품 다 꺼내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숙소에 도착했을 때 침대가 모자르면 그를 침대에서 자게 하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이 저에게 감동이었던 것은 그 순례자들이 정말로 자기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서로에게 꺼내내어서 눈물로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탈리아 친구들과 같이 걸었는데요. 한참 걷다 보니까 이 속도로 가다간 제가 일정 안에 제 일정을 끝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쉽게 인사를 하고 저는 좀 먼저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보다 좀 빨리 걸어갔죠. 그래서 거의 이제 끝지점 가까이 이르니까 그 친구들이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계산해 봤어요. 이 속도로 걷다간 끝날 때까지 이 친구들 이제 다시는 못 본다. 그게 아쉬워서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틀 천천히 걸어갈 테니까 당신들이 가능하다면 나 있는 데까지 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흔쾌히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게 일행 중에 무릎이 안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사실은 걸어서 오기가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걸어서 제가 있는 데까지 이틀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언덕이었거든요. 저 밑에 보니까 새 친구였습니다. 새 친구가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를 절룩이면서 걸어옵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죠. 저도 그 친구들 보면서 같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다른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주 거기서 큰 목소리로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 아주 반갑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평화와 사랑이 저에게 다가와 새로운 숨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숨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와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우울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경쟁과 욕망의 질주와 또한 이기심과 폭력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더욱 불안하게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평화와 평안에 매몰되지 말고 서로의 평화와 평안을 물어야 합니다. 우린 자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았을 때 그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나만의 세계를 차고 나가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나의 아픔보다 그의 어려움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평화와 사랑이 되어줄 때 나와 너 사이를 막고 있던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는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깊은 평안한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로 커지는 우울과 불안의 잠식당에 생명의 호흡을 잃고 한 덩이의 흙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깊고 자유롭고 평안한 주님의 사랑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생명의 숨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 이웃의 안부를 묻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나와 너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